자, 오늘 우리 히브리 9장 16절부터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되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 그리스도의 탁월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피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는 피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의 피주는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보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새 언약의 피준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드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 있습니다. 18절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정결의식에 대한 그리고 이제 율법 체결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구약 시대에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조금 정리해서 둔 것입니다. 이제 약간 좀 빠진 게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먼저 좀 설명하자면 구약 시대 언약을 맺을 때는 먼저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언약을 맺기 위한 항목들, 그다음에 조건들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각오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결정이 되면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과정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피 뿌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을 비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피 뿌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르되 그 맺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요 뿌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 장막 성결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의 배경하에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 그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을 해왔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두 개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이거는 어떤 이 타협이 없는 100%의 반드시 사함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그 앞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신경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거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예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게 노력한 전리품을 정결케 할 때는 물로써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을 때는 공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향을 또 속죄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서 대부분 정결케 되는데 이런 예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흘림으로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결케 되는 데는 거의 정결케 된다. 예외가 몇 가지 있지만, 하지만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은 피 뿌림이 아니고는 피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는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새 언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죄사함은 사실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범했으면 또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죠?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 있는데 어떤 제물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뭐 그렇지 비교한다고 할 때 땅에서 요구고 하늘에서 요구가 맞는데 하늘에 있는 데는 뭔 제물이 필요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있는 그것들로 표현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에게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비교를 하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성소와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린아이 말로 얘기할 때에 지금 그리스도와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의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비슷한 이게 아니라 완전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얘기인데 이걸 깊이 풀어내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 그런 보면 금방 이해하실 말씀입니다. 이게 혹시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 자체가 이렇게 영원한 효력이 없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땅에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자기의 몸을 드려서 드린 그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제거하셨다.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성취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함으로써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도래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을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인생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죽다가 심판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인생은 죽고 심판받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죽음이 인생의 최종적인 어떤 또 완전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뜻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떤 최종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의 어떤 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뜻한다. 왜 당신이 죽으셨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인생은 결국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인생의 최종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최종적인 어떤 목적 완전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자기를 단번에 드리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어떤 죽음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완전성을 뜻할 때 뜻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7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고 심판받는 어떤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얘기해서 그 얘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당연한 인생처럼 사실은 죽으셨지만, 인생의 어떤 최종의 뭔가를 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셨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이었던 배경 가운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이제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바대로 혹시 백성들의 죄나 자기의 죄가 속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비참한 결과도 결과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속죄제를 그 드리고 피를 들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숙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제사가 드려진 바 되었을까? 그렇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아니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게 드리신 바 되어져서 이렇게 막 나올 때 얼마나 이렇게 기쁘겠냐?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신 그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드리신 바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막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로 그야말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 사실, 지금, 옛 언약으로 비교해 볼 때,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소에, 지성소에 뚜벅뚜벅 들어가고, 어떻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신 바 되었을까를 조마조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는 듯, 그치.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자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참된, 영원한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게 이제 10장, 9장 후반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장 16절부터 쭉 봤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성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장막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이 궁극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니네 뭐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정말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그 백성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옳지 않겠냐, 근데 너희가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